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5일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와 지휘 통제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러시아에 둘러싸인 아조프해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베리에프 A50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와 일류신 22 공중 지휘 통제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역에서 완벽하게 계획 실행된 작전을 완수한 공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의 항공기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대당 가격을 3억 3천만 달러로 평가한 베리에프 A50은 옛 소련 말기에 취역한 기종으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정찰하며 적기와 선박,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류신 22는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로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10여 대가량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제로 100일을 맞은 가운데 양측은 이날도 가자지구 곳곳에서 치열한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 탱크와 항공기들은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 소재 주요 목표물들을 타격했으며 하마스는 남부 칸 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 탱크를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 아슈도드에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미사일 발사 장소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신과 인터넷이 사흘째 중단되면서 교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약 9,000명의 팔레스타인인 무장대원을 제거했으며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189명의 자국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사이 12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265명이 부상당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약 2만 4천 명, 부상자 수는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적기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 지역을 순방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에 대해 집중 논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지금이 전환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가자지군의 병력을 일부 철수하고 공습에 덜 의존하는 등 몇 가지 사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어떤 군사작전이든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에 압박을 가한 데 이은 논리적 다음 단계는 저강도 작전, 더욱 표적화되고 정밀한 기습, 더 적은 공습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프리카 순방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대규모 평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보다 권위 있고 효과적인 대규모 국제평화회의 소집과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계획 작성,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237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반입을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민간 업무 담당 부처인 민간협조관은 소셜미디어 X에 이들 트럭 237대가 이날 검색 뒤 가자지구로 들어갔다면서 트럭 중 83%에는 식량, 나머지에는 물, 의약품, 피난용 물자가 실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협조관은 이번에 반입된 트럭은 개전 이후 1일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군의 민간인이 아닌 하마스와 싸우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0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당시 붙잡혀갔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의 석방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인질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파트너들과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한편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 대한 공세를 중단해야만 인질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에 노인의 고독을 달래주는 로봇 반려견이 출시돼 화제였습니다. 당시 노인 간호 혁명이다라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로봇 반려견은 진짜 개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주인에게 달려가고요. 주인이 웃거나 칭찬해주는 말도 다 알아듣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행동도 기억하고요. 눈으로는 또 다양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인 만큼 노인 간호와 또 친구가 돼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도 고령화 사회 문제에 이 로봇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인들의 사망 등을 이유로 이 로봇 반려견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민원이 잦아지고 또 다른 문제도 생기고 있답니다. 자, 이따라서 로봇 반려견을 출시한 일본 회사 소니가 버려진 로봇견을 위한 입양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로봇견을 수리한 뒤에 새 가족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로봇견들이 1순위로 가게 되는 곳은 소아병동 또는 양로원 등 요양시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반려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 로봇견들이 고장나면 수리가 아니라 치료를 해주는 개념의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로봇, 기계가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로봇 반려견은 새 주인을 만나면 이전 주인의 기억은 모두 삭제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사장님도 하세요. 색깔 이거 따라서 이거 누르세요. 자꾸. 이 어디 보세요. 이걸 또 연두세요. 이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네.
경로당에 들어섰다는 스마트 기기를 가르치고 있는 한 한국 할머니의 목소리네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밤사이 눈이 내렸고 지금은 많이 흐린 상태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맑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는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4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오전에 물결 높겠고요.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입니다. 낮에는 1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함흥과 청진은 아침 최저가 영하 9도, 함흥의 낮 최고는 원산과 함께 영상 6도, 청진의 낮 최고 3도, 개성 3도, 예산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3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 더 부총통은 미국이 타이완을 계속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분쟁이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접종을 다시 촉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타이완부터 가볼까요? 타이완에 지금 미국 정부 대표단이 가 있는데 차잉원 총통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15일 차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타이완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비공식 대표단을 타이완에 보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표단이 차이 총통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이번 총통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고 타이완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완 민주주의는 세계의 빛나는 본보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차이 총통을 만나 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고하고 원칙적이며 초당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친구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재확인할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대표단이 이번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 출범하게 되는 새 타이완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우리는 새 타이완 정부에서도 미국과 타이완 관계가 지속되고 양안 간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대표단을 맞은 차이잉원 총통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차이 총통은 이 대표단 방문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는 이 타이완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완전하게 보여주며 이 타이완과 미국 사이의 이 긴밀하고도 굳건한 협력 관계를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표단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그 라이칭도 부총통도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단이 민주진보당, 민진당 당사에서 이 라이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라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 타이완을 지원하고 이 타이완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차이 총통이 한 것처럼 나와 타이완 정부는 이 앞으로도 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간 건데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게 되죠?
네, 중국 정부는 미국 간 타이완 사이의 이 모든 종류의 공식 교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타이완 문제가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미국이 알아야 하며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진지하게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타이완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 또는 이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타이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반복된 발언을 다시 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승리하면서 중국 정부 쪽에서는 그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새로운 경고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왕이 부장이 14일 이집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타이완 사람 누구라도 이 독립을 생각한다면 이건 이 중국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이고 분명히 역사와 법에 따라 가혹하게 처벌될 것이라면서 그건 분명히 죽음의 길이라고 네. 경고했습니다.
자, 왕 부장이 타이완 독립 추진에 관해서 다시 경고를 한 건데 라이칭더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앞서서 이 라이 당선인은 현 상태를 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는 타이완이 독립을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국과의 연합도 추구하지 않으며
네.
이 타이완 미래는 오직 타이완 사람들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차이잉원 총통의 오래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타이완 여당인 민진당에는 라이 후보 당선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나쁜 소식도 하나 전해졌네요.
네, 태평양의 섬나라죠. 이 나우루가 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나우루 정부는 이 조처가 나라와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12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한편 텐준광 타이완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일은 중국이 이른바 돈 외교로 타이완을 압박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14일로 팔레스타인 분쟁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작전 방식 변경 문제를 다시 언급을 했네요.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지금 이 가자지구의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을 이스라엘 측에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이런 전환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가자지구에서의 저강도 작전으로 바꾸라고 계속 이스라엘 측에 압박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그 작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 가자지구 안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15일 지금까지 15일까지 팔레스타인인 24,100명이 사망하고 네. 약 6만 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약 13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기에 또 완전하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축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했지만 할 일이 앞으로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측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마스를 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단지 이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할 때가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분쟁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만 하고 여러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제 100일이 됐지만 우리는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뿐 아니라 이스라엘인 인질도 문제가 있는데 자 하마스가 14일 인질 문제 언급했네요.
네, 하마스 내 무장기구죠. 이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이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그는 성명에서 이 많은 인질이 최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스라엘 지도부와 육군 쪽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질 문제와 관해서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4일 우리는 세계가 인질들을 잊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미국과 영국군이 홍해를 항해하는 상선들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 공격하면서 자, 이스라엘 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자, 14일에는 후티 반군이 미 해군 군함을 공격했죠.
네, 후티가 홍해에 있는 이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겨냥해 쏜 이 대함 순항미사일을 미군 전투기가 격추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상자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지난 12일에 이 무기고와 보급기지 또 방공체계 등 예멘 안에 있는 후티 반군 목표물 약 30곳을 공격했는데요. 이후에도 미군이 이튿날인 13일에도 후티 반군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네, 자 후티 반군은 미군과 영국군의 공격에도 저항 의지 굽히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이 모하메드 압둘살만 대변인이 14일 X에 예멘에 대한 미국의 침략이 이 팔레스타인인들 지원에 대한 후티의 종교적, 인도적, 도덕적 약속 이행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포위가 풀릴 때까지 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항구로 가는 이스라엘 선박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올겨울에 이 감염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WHO가 밝혔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수치로 상황 보죠.
네,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가 약 85만 건이 보고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전달인 11월보다 52% 증가한 겁니다. 또 지난달에 코로나 관련 신규 입원 환자가 11만 8천 건으로 11월보다 2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제 이 감염이나 입원 건수가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위를 봐도 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처럼 코로나 조심하세요라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난 겁니까?
네, 테드로스 아브한놈 게브리에스스 사무총장이 11일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연말 휴가철을 만나서 모임이 많아지고요. 또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JN1이 확산하면서 이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 그러나 아울러 이 변이가 이 백신을 접종했거나 감염됐었던 사람도 또 여기에 감염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도 많습니까?
12월에 약 9,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전달보다는 그래도 14% 감소한 겁니다.
예, 다행이네요. 사망자 수는 코로나가 증가하는 만큼 그 추세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테드로스 총장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정점이었을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도 사망자 수가 훨씬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백신 접종이나 주의를 통해서 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이 죽음을 막지 못한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서 지금 걱정인 거죠?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이 성인 접종률이 19.4%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백신을 맞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독감 백신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한 45% 정도가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WHO가 지난해 5월에 이 코로나 관련 이 비상사태를 종료한 뒤에도 여전한 위험이 있고 또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해서 홍보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기대만큼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 소식 볼까요? 특히 팬데믹 초기에는 유럽의 그 코로나 감염자가 무섭게 나오면서 피도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 겨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1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표본 검사를 보면 약 24%가 양성으로 나타났다는데요.
네.
이게 2주 전보다 19% 오른 거랍니다. ECDC에 따르면 지금 유럽에서 이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더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와 독감이 감염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그 접종의 효용에 대해서 의구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아도 이 코로나에 다시 걸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 백신이 감염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24 미국 대선 전의 첫 경선인 공화당 아이오와 쿠커스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 북극 한파가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초에 일부 학자금 채무자의 그 자녀 대출액을 탕감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자, 오늘 15일 미국 대선의 서막이 오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15일 오후 7시에 공화당 아이오와 쿠커스가 열립니다. 2024년 대선 첫 경선인 이날 쿠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네. 자, 이번에 아이오와주에서 진행되는 경선이 쿠커스라고 하죠. 그런데 쿠커스 말고도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코커스라고 하면 이 당원 대회를 말하는 거고요.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입니다. 이 둘 다 경선인 것은 똑같은데요. 다만 이 코커스는 이 정식 당원만 여기에 참여하는 경선으로 이 정해진 시각과 장소에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뒤에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반면에 이 프라이머리는요. 당원과 함께 일반 유권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투표처럼 이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를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건데요.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는 이번에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노스다코타주 등 일부고요. 이외에 대부분의 지역은 이 프라이머리를 실시합니다.
네. 자,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공화당 내 주요 후보들이 지금 모두 이 지역에 집결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이 모두 이 아이오와주에 모여서 막판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예. 자, 각 후보들이 코커스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유세 현장에서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당신이 엄청나게 아프다고 해도 그리고 만약 투표한 뒤에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런 다소 과격한 농담까지 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4번이나 기소된 것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적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면서요. 이번 코커스는 모든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깡패, 또 괴물 등을 상대로 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 특정 후보가 이 과반 득표를 기록한 적은 없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가 50%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라면서 이번에 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2위 자리를 두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후보가 디센티스 주지사,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인데, 자, 이 후보의, 두 후보의 막판 유세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의 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북극 한파입니다. 코커스 당일에 오전 기온이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장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다 아이오와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투표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요. 눈더미가 쌓이고 또 칼바람이 부는 야외에 서서 춥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의 투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이 공화당은 다시 승리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을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땠습니까?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자신의 지지자들은 헌신적이라면서 혹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또 경선은 이 아이오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여론조사를 후보들의 지지율 볼까요?
네, MBC 뉴스가 이 코커스 전에 발표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였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지율 20%로 16%의 지지율을 얻은 이 디센티스 주지사를 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 경선에서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갖는 그 의미, 중요성 어떤 겁니까?
네, 아이오와주는요, 전체 공화당에 할당된 약 2,500명의 대의원 중에서 40명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32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요. 게다가 유권자 대부분이 백인이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년마다 벌어지는 대선 레이스에 첫 출발, 그 테이프를 끊는다는 상징성이 있어서요. 대선 민심을 가늠할 이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를 두고서 당의 대선 후보가 굳혀지는지 혹은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 역시 1등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만 이곳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다른 지역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사적인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이달 중에 그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 등 줄줄이 경선이 치러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미국령을 포함해서 17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날로 일명 슈퍼 화요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의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을 시작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든 경선을 마치고요. 7월과 8월에 각각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각 당의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아이오와 코커스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한파가, 이 한파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대부분 지역이 한파에 떨고 있네요.
네, 미국 이 국립, 그렇습니다. 이 북극 한파가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강타하면서요, 미국인 수천만 명이 극한의 추위와 여기에다 폭설에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국립기상청이 미국 대부분 지역에 주의보도 발령했죠.
맞습니다. 15일 현재 미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인 41개 주에 한파 관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억 명이 이번 한파의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한파 경보와 주의보는요, 이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밑으로 떨어질 때 그렇게 그럴 때 발령되는데요. 현재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덮친 이 한파의 크기가 정말 얼마나 큰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파에 따른 정전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오레곤주에서는 12만 가구와 사업장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밖에 미시간과 뉴욕,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미스콘신 주 등의 수만 가구도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며칠 동안 계속된 한파 때문에 지금 아예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켄터키와 미시시피, 그리고 아칸소, 루이제나 등 이 최소 4개의 주가 이번 한파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차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자, 지금 아주 한파가 심한 그 대표적인 지역 몇 군데 상황도 보죠.
네, 미국 북부의 몬태나주와 노스다코타주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역은요,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5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극의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이들 지역이 북극보다 더 추운 겁니다.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주의 당국은 동상에 걸리는데 단지 몇 분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극보다 더 추운 추위네요. 지금 그런데 한파뿐 아니라 폭설도 지금 예보되어 있는 거죠.
네, 뉴욕주가 대표적인데요. 이 지역은 30에서 60cm의 적설량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파와 폭설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바로 미식 축구인 풋볼 경기가 연기된 겁니다. 원래 14일이 버팔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폭강과 또 폭설로 하루 뒤인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정말 웬만한 날씨에도 강행하기로 유명한 것이 바로 풋볼 경기인데, 이것이 연기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날씨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덮친 한파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네, 북극 주변을 맴도는 그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미국 대륙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찬 공기가 이 한랭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이 추위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또 한 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내고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인 2월 초부터 자격이 되는 일부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그 자녀 채무액이 탕감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탕감 조처가 예정보다 더 빨리 시행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었는데요. 교육부는 몇 개월 앞당겨서 이 계획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더 많은 채무자에게 더 빨리 구제책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교육부 측의 얘기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와 그리고 또 저소득 및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크발 교육부 차관도 이번 발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포함해서 수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온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소액 대출을 빠르게 탕감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심리적인 평화를 줄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연방 학자금 대출을 했고 지금 채무액이 있는 사람 이 구제 혜택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빌린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이고 그리고 10년 이상 채무액을 상환해 온 사람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에 공식 착수를 발표했던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명 세이브 플랜인데요. 이 세이브 플랜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서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그 소득 기반의 그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네. 미국에는 IDR인가요? 이 명칭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이 여럿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번 세이브 플랜은요, 기존의 IDR 프로그램에 비해서, 채무자가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을 대폭 줄여주고, 또 소득 규모에 따라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수입이 미국 보건후생부가 제시한 그 주별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225%를 넘지 않으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액이 0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존 IDR 프로그램보다 더 빨리 대출금 잔액 탕감이 가능해지도록 수정됐습니다. 기존 IDR은 이 대출 탕감까지 20년에서 최대 25년이 걸렸었는데요. 이 세이브 플랜은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 10년치를 상환하게 되면은 잔액 탕감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할 수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기 부채 상감 자격이 있는 모든 채무자는 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24년 1월 현재 이미 690만 명이 이 플랜에 가입돼 있고요. 이 중 390만 명은 월 상환액이 0달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이브 플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번 조처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 이 대략적인 수혜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교육부는요, 다음 달 얼마나 많은 대출자들이 이 탕감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해 여름을 생각해보면요,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이번 조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상환 계획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좀 빈틈이 있다라고 그렇게 AP통신은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에서도 이 대책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지금까지 360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내 산업과 무역을 진흥하는 역할을 하는 상무부 안에 눈길을 끄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해양대기청입니다. 이 부서는 상무부 안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기관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무부 국립해양대기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Noah's work spans from the bottom of the sea to the surface of the sun. Each day, our employees.
미국 우회 조사국 CRS는 상무부의 기관인 국립해양대기청 NOAA가 기후와 날씨, 해양과 해안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임무를 지닌 주요 연방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NOAA는 여기에 더해 자신들이 해양과 해양 내 생태 시스템과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임무도 맡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NOAA의 기원은 1807년에 설립된 해안조사국, 그리고 1871년에 등장한 어류, 어업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의회와 몇몇 부처는 해양과 해양, 대기와 관련된 부서들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known as NOAA, released their official Atlantic Hurricane Season Outlook.
1966년 연방의회는 대통령에게 해양과학공학자원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 위원회는 1969년 연방정부안에 NOAA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70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정부 조직 개편안 4호를 보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방안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체 환경을 더 잘 이해하며 조율된 방식으로 해양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상무부 안에 NOAA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91대 의회는 이 방안을 지지했고, 이해 10월 3일부로 NOAA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발효됐습니다. NOAA 내 주요 부서로는 6개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해양수산실, 국립해양실, 국립환경위성자료정보실, 해양대기연구소, 국립기상예보실, 그리고 해양운항실 등입니다. 현재 NOAA 수장은 지난 2021년 6월에 취임한 11대 리처드 스핀레드 청장입니다. NOAA에서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1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 NOAA에 승인된 예산은 69억 달러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무부 국립해양대기청 NOAA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보면 키오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요. 또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익숙치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경로당으로 들어간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자, 어른들의 여가 복지와 건강 또 돌봄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기 또 스마트팜 등을 마련해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경로당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양천구 스마트 경로당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회장님도 하세요. 색깔 이거 따라서 이거 누르세요. 자꾸. 이 어디 보세요. 이걸 또 연두색. 이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누르시고. 네. 이거 찾아서 자기 그거 찾아서 해야 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원 경로당. 최근 스마트 경로당으로 탈바꿈한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스마트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게임으로 같은 과일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 경로당으로 조성하게 된 취지에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의 이영희 주무관에게 들어봅니다.
보통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기기 사용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스마트 경로당에는 보통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여기서 모임을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 좀 더 디지털 기계를 넣어서 내 눈앞에서 디지털 기계를 직접 보면서 경험하면 익숙해져서 그런 거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고령화가 좀 심해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을 하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 좀 편해하시지 않을까라는, 현재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양천구는 현재 경로당 1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했고요. 제일 먼저 시범 운영을 한 곳이 이곳 신원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로당 10개소에 똑같은 형태로 그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지는 않고요. 약간 편차를 뒀는데 신원 경로당에는 그 스마트 기계, 예를 들면 여기는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혈압기 잴 때 인바디 관련돼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도 있고 스마트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워킹. 그래서 여기 신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풀로 이제 스마트 기기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스마트 테이블이라든지 스마트 워킹 같은 그런 두 종류를 한 두세 개 정도의 경로당에 현재 설치를 했고,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혈압이나 그걸 잴 수 있는 것과 비대면으로 그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화상 플랫폼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신경 쓴 거는 어르신들이 좀 작은 TV는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85인치 TV로 10개소에 다 보급을 했고요. 공기질 측정한다거나 응급상황 때 소방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에서는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스마트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여러 디지털 기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무엇일까요?
특히나 스마트 워킹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거기는 트로트 노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배경이 나와서 같이 산책을 할 수 있고, 불국사나 이런 부분도, 문화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는 못했는데 가까이서 걸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트로트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이제 치매 관련돼가지고 향상될 수 있는 게임, 어르신들 위주로 게임을 편성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 말고도 치매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부분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장정희 씨도 이 스마트 경로당에 조성된 기기를 모두 사용해 봤다고 하는데요. 밖에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며 이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여러 기기를 익혀보고 또 연습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좋죠. 오늘 하는 게 운동을 하고 여기 들어오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저 걷는 거 운동하잖아요. 그 하고 나면 또 저기 몸무게라든가 고지방이 많다든가 이런 걸 저기서 나와요. 하면은 고맙죠. 해주니까 여러 사람이 이것도 안 해보던 거 하고 그러니까 좋죠.
스마트 경로당으로 새롭게 조성되면서 이 경로당 내의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이곳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합니다. 신원 경로당 전경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10개에서 우리가 제일 커요. 모든 장비가 이제 에피파민이 뭐 이런 게 전부 들어와 있잖아요. 키오스크니. 이래가지고 다른 데서 계속 견학이와 너무 좋죠. 왜냐면은 그전에는 뭐 운동기구로에 저기 있는 거 저거 자전거 안마기하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시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거 교육도 하고 이제 게임도 하시고 걷기 운동은 저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 2,500보 3,000보 이렇게 걷거든요. 운동에 많이 돼요.
또한 양천구 스마트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경아 회장도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력이 있으니까 이걸 자꾸만 이렇게 해보면 손에 익으니까, 그래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도 우리가 직접으로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제 하고 이제 그러죠.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우린 노인들은 하나도 그걸 못했거든. 그전엔 뭐 그런 거 만질지도 모르고, 아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나아지고, 제일 회원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기구가 많으니까 참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다는 스마트 워킹이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신원경로당 심재숙 부회장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석굴암을 배경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심재숙 씨는 스마트 워킹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누르면 여기를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뛰면 얘가 같이 뛰어. 저렇게. 내가 빨리 뛰면 제가 빨리 뛰고. 예, 나는 이렇게 걸는 거. 옷에 식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합니다. 내가 나이 80인데 밥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거 해드리고 이러고 내가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시간마다 여기 런닝머신은 걸는 거. 그거 하고 이래서 그게 난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걸는 게 좋잖아요. 다리 힘이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고 뭐 손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나한테는 이게 시간 없고 바깥에 추운데 나갈 없고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못하지. 노인네가 뭐 어떻게 해. 어제는 뭐 젊은 사람들하고 커피집을 가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눌러가죠 하잖아. 그러니까 만날 나는 얻어먹지. 그거를 내가 먼저 가서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고 그랬지. 난 그걸 못해. 노인네들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못해 그런 거는. 그런 바람 있죠. 배워서 이제 카페도 가고 어디 가서 뭐 영화 같은 것도 티켓도 그걸로 사고 이런데 나이가 먹었어도 뭐든지 다 하고 싶고 그리고 첫째는 건강이잖아. 여기에 노인네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온 노인네들도 많고 치매가 걸려서 시설에 가신 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경로당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보고 한번 봐서 안 되면 자꾸 보고 자꾸 하고 그러면 조금 머리가 아무래도 특히나 여기 댕기는 분들이 치매가 진짜 중요하니까 뭐든지 자꾸 해고 손놀림도 하고 발놀림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끝으로 양천구청 어르신복지과의 이영희 주무관은 스마트 경로당 조성으로 지역 내 어르신들이 또 다른 삶의 활력을 얻어가길 바랬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영화관을 한번 가셔도 다 키오스크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가셔도 다 키오스크고 그 어르신뿐만 아니고 젊은 우리들도 가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은 그런 모든 기계적인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 스마트 경로당을 토대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익숙하진 않더라도 그게 조금씩 스며들면 좀 어르신들도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래도 너무 당황해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윤경입니다. 오늘은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잔이 뜻밖의 행운, 뜻밖의 거금을 얻었다며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oney is no object.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이 없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Money is no object.
비슷한 표현 대화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Money is no longer a concern.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질문으로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뭘 하고 싶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If money is no object. If money was no object. If money were no object. If money were not an object.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If money was no object, what would you do?
I'd probably start by buying a private island and lots of houses. How about you?
I'd probably hire a team of chefs to prepare gourmet meals from around the world and hire a personal fitness trainer to counter all that indulgenc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money was no object, what would you do?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당신은 뭘 할 건가요?
I'd probably start by buying a private island and lots of houses.
나는 아마 개인 섬을 사고 집을 많이 사겠어요.
Money is no object.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Money is no object.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checked out this new restaurant? I heard they have the most expensive menu, but I want to try their food. So do you want to go? Money is no object.
I thought you barely make ends meet. What's going on?
Let's just say I had a stroke of good fortune lately. Money is no longer a concern.
That's incredible. I'm really happy for you. So, are we talking about caviar and lobster?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checked out this new restaurant?
새로 생긴 식당 가봤나요?
Check out.
어떤 것에 대해 알아보다, 확인해보다,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죠.
I heard they have the most expensive menu.
그 식당에 가장 비싼 요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Do you want to go?
가고 싶습니까?
Money is no object.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Money is no longer a concern.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Money is no object.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는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checked out this new restaurant? I heard they have the most expensive menu, but I want to try their food. So do you want to go? Money is no object.
I thought you barely make ends meet. What's going on?
Let's just say I had a stroke of good fortune lately. Money is no longer a concern.
That's incredible. I'm really happy for you. So are we talking about caviar and lobst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Money is no object.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If money was no object.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